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800km를 비행했다며 세부 재원은 미얀 군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 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또 북한의 일본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는 동시에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아프간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이 아프간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다가오는 위기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가 지원은 필수적인 건강과 영양,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원은 올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약 3억 3천만 달러를 탈레반을 우회해 아프간 주민 약 1,100만 명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르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대행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아프간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타키 대행은 아프간 국민은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어떤 정치적 의도와도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국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아프간 정부 재원에 부과한 금융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재원 접근을 제한했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 명령 가능성을 의심하는 중국 측과 두 차례 비밀 통화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자과 로버트 코스타 기자가 함께 쓴 신간 위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류조청 중국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전화에게 해 중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간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방향을 뒤집기 위해 대외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예상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첩보를 토대로 전화를 가졌습니다. 한편 밀리 합참의장은 워싱턴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틀 뒤인 1월 8일 군장성들과 집무실에서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밀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이나 중국에 대한 공격을 지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집됐으며 밀리 합참의장은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신을 거치지 않고 지시를 시행에 옮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 책은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50세 이상 연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영국 국민 3천만 명가량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세 번째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영국 당국은 다만 추가 접종은 두 번째 백신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뒤에 맞도록 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불안정을 강조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성킴 대북특별대표가 도쿄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세 나라의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와 평북에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이은 무력 시위로 대미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들 미사일은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80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3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핵능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 계획에 따른 기술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내린 전술 핵무기 개발 지시에 따른 계획된 시험 발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 전술 핵 개발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즉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이후로는 북한이 단거리 핵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점도 극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과 3자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오찬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선전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골랐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부장이 와 있는 상황의 도발은 중국의 체면을 손상케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고 따라서 이 정도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는 북중 관계가 크게 해쳐지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려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해왔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 중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모종의 불만이 깔려있는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런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서 벼랑끝 전술 패턴이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늘 해온 건 이미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된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변환권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면 전환으로 나설 가능성 그 길목에 초입에 서 있다라고 볼 여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개발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하면서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자극을 받아 이에 맞선 SLBM 관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동맹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불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는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우리는 동맹 또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 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하는 동시에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체제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로 각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자제를 유지하며 대화와 접촉을 전개하고 쌍계 병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각국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자오리진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지 항목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를 풍요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지역구인 로저스 의원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형편없는 실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받길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은은 대담해져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동맹을 강화하고 제재를 집행하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의 결의를 계속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지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김 씨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이며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의 파괴력은 제한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적어도 방공 시스템이나 전투기 등으로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방공체제나 전투기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이 레이더 아래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패트리엇 팩3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an't be defeated by the THAAD system or the Patriot PAC-3. And so it provides capabilities that are very useful. It flies slower and lower than an ICBM or any other ballistic missile. But it is vulnerable to being shot down by aircraft.
그러나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순항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에 비해 유용한 점이 있지만 한 차례 시험 발사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미한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순항 미사일은 탑재한 탄두 크기에 따라 폭발력과 파괴력이 다르다면서 탄도 미사일만큼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없는 대신 정밀 조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순항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로 추정되며 시속 750km로 타원 및 팔자형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에 순항 미사일은 꽤 강력하지만 파괴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북한은 아직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F-15나 F-35 전투기로 저고도 지역을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내려보고 식별해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more effective way to go after a cruise missile would be a fighter aircraft like an F-15. Those aircraft can look down and discriminate cruise missiles flying over territory where they're low altitude.
베넷 선임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이 한국에 일정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적 위협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1,500km까지 날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에도 위협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탄두를 50에서 100kg 정도로 가정했을 때 순항미사일은 건물 같은 곳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순항 미사일은 보통 건물이나 기지, 선박과 같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재래식 무기 시스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Cruise missile is normally not used to carry nuclear weapons. It's normally more of a pinpoint conventional weapons system designed to take out specific targets such as buildings or bases or ships.
순항 미사일은 통상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한국 국방부나 한미연합사 본부 혹은 오산 공군기지 등을 공격하는데 순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킴 대북특별대표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세 나라의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또 새 대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력 속에서 강력한 3자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성킴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Five Eyes 한국 가입 구상과 관련해 Five Eyes는 구시대적 냉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한 동맹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근 30년 이래 양국은 상호 근절된 상태에서 밀접한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서먹한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함께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발전 번영의 촉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미국 의회가 최근 자국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가입시킬지를 검토하고 나선 데 대해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며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왕이 부장이 이번 방안의 주된 목적이 미중 전략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강화를 제어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얘기를 구체적으로 짚어서 냉전의 산물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미동맹이 냉전의 산물이고 이 한반도 내에서 그런 냉전의 잔재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던지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중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맥락인데 그게 결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합리적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중국의 기존 인식의 바탕 위에서 북한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왕이 부장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을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통해 각국을 초청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IOC와 각국 지도자를 초청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를 원한다면서 현재는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선 시진핑 주석은 방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전히 안정됐을 때 안심하고 고위급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에 관한 질문엔 미국을 선호하든 중국을 선호하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서도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더 성숙한 한중 관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달한 뒤 한중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을 통한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로 양국은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 양국이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존중했고 중요한 관심사, 각자의 민족문화, 국민 정서를 존중해왔다며 양국 경제발전은 고도의 상호 보완성이 있으므로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이 적대나 핵증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협력을 도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 개최한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에서 사전 녹화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o this day, Chairman Kim has kept the promise he made to me in Singapor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long-range missile launches or nuclear weapon test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오늘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북한이 주요 무기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등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더 많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pray that all sides can recognize that now is not the time for more conflict, but for cooperation.
지금은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라 희망을 다시 채워야 할 때이며 핵무기 증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에겐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추구한다면 그런 미래가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an extraordinary future awaits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 have faith that if they pursue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그런 기쁜 날이 올 때까지 강력한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힘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최근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보듯 약함은 더 많은 폭력과 혼돈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임 시절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남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우리 시민을 항상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힘의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측 간 수사가 아주 거칠고 험악했으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문을 항상 열어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의 만남과 친서 교환 등 정상 간 관계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 역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과 국무부를 이끌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여러 차례 만났던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김정은과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 등에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 전까진 김정은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can do business with him. You can't trust him. This is not someone for whom a piece of paper is particularly relevant.
폼페오 전 장관은 14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 포럼에서 김정은과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그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믿을 순 없다면서 김정은은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이건 실행 위험이 큰 행동에 관한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적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장으로 나갈 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중 하나는 그들 사회의 완전한 파괴이며 이는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행 방안과 도구, 체계와 방식 등을 통해 한쪽이 수많은 현금과 재원을 제공하고 제재 등 어떤 압박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서로 일련의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제재 완화 등과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쪽, 즉 국제사회의 중심적인 이해를 어긴 쪽이 나서서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의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Before one side takes those, the side that has violated the central understandings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the one that has to.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의 핵 역량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다른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전 세계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ake a world united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the cost of continuing to build out his weapons.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의 국무장관 재직 시절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방향의 길로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머릿속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 나은 위치에 있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폼페오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공개되지 않은 비화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I gave Chairman Kim a jersey. It was a jersey of the basketball player Kobe Bryant. I gave him both the 8 and the 24. I presented because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그가 존경한다고 알려진 미국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니폼을 선물했다면서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폼페오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already made that choice. I think this isn't a close call. This is a democratic nation with a
폼페오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신 세계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도록 고안된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정권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할 것이라며 다만 이 조치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지원단체들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북한 복수 방문을 특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 관련 공고에서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복수 입국 신청을 승인해 1년 안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복수 입국 특별 승인 관련 규정이 지난 9월 3일부터 발효됐다며 신청자나 신청기관이 설득력 있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바탕으로 제대로 관찰이 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과거 북한에 여행했다는 확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향후 365일 안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행 일정표와 충분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무부의 최신 공고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미국은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터 온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북한 여행 금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의 에스더 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가 인도주의 활동가의 북한 복수 입국을 특별 승인하기로 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매니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희망한 걸로 안다며 하지만 복수 입국 특별 승인을 하기로 개정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임 매니저는 그러나 국무부가 특별 승인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친우 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아주 작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상당 기간 동안 국경이 열려있는 시점이라면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닫혀있는 국경이 즉각 다시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주의 단체들이 곧바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국경이 열려 인도주의 단체들이 바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특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최선의 방안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국무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복수 입국 승인은 매번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덜어준다며 하지만 복수 입국 여권이 1년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12개월마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부담스럽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무부가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한해 여행 금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과거 어떤 인도주의 활동가도 북한에서 억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여행 금지는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무의미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인준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아프간 철수 또 코로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첨예한 당파적 대립으로 대사 지명자들의 인준 절차가 거의 중단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과 인준 과정이 주요 국제 현안과 상원 내 복잡한 변수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특사가 분명히 지명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선 사안임을 분명히 했지만 상원 인준 절차의 불안정성과 여러 잠재적 문제들로 북한 인권 특사 인준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가장 중요한 대사 직책 중 하나인 람 이메뉴엘 주일 대사와 니콜라스 본스 주중 대사 지명조차 백악관이 지난달 20일에야 발표한 점과 상원 인준이 필요한 국무부 고위직이 256명에 달해 상원 외교위가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원 외교위가 직면한 아프간 철수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최근 미국 의회 내 험악한 당파적 견해차로 상원의 원활한 업무가 더 어려워졌고 특히 난해한 규정으로 의원 개개인이 지명 후보의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악화된 정치 기류에서 인준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해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대부분의 대사직 인준 표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3일 BOA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becomes serious because anything, you know, the Senate has a lot of business to deal with.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이 일을 맡고 있다면 과정이 더디게 돼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외교 고위직 60여 명 가운데 12일 현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사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맨 살라자르 멕시코 대사 등 두 명에 불과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같은 시기 최종 인준을 받은 대사가 50명, 오바마 전 행정부는 56명,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명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의 경우 2009년 5월 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은 후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9월 말 지명이 공식 발표된 뒤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11월 말에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이는 다른 지명자와 비교하면 빠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 법안을 상원에서 최초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할 때까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특사 지명을 앞당기면서 자신의 인준 절차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브라운백 의원이 당시 클린턴 장관과 대화와 소환을 주고받는 등 빠르게 소통한 게 북한 인권 특사 지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was helpful about Brownback is that he was in communication with Secretary Clint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자신은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예정보다 늦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북한 인권 특사 후보를 선정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y have.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re's actually someone that's being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외교 현안들이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행정부 내 특사와 특별대표, 조정관 직책 55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민간단체인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가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00개 정부 직책 중 800개를 확인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현재 353명을 지명했고 이 가운데 127명이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등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의 주요 궤적을 박형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해 4월 2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역사의 이정표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남북 두 분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온교대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국가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고두어드린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양측 당국자들이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 주 1회 소장 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건물은 한국 정부가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곳을 총 97억 8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에 만들어졌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 닷새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9.19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3월 22일 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북한은 사흘 만에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지만 이후에도 정례회의에 불참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남북한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한국 인원은 전원 철수했습니다. 다만 서울 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남북 연락사무소의 연락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로 남북한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인 것입니다. 대남 공세 전면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나섰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은 6월 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거론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6월 9일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제1부 부장은 13일 다시 담화를 내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런 위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공개한 폭파 영상에 따르면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인 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한 지 3, 4초 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의 상징이었던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에 대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통지문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말 남북 정상 간 친서 소통이 알려지고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며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에 한때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곧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 등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고 북한은 한 달 넘게 통신연락선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3주년을 맞아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북한에 의해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 간 연락채널이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하고 남북 간의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재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남북이 지금 할 수 있는 보건의료,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시작하는 길로 다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예,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민주주의 날입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에 정착해 정치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탈북 청년들은 VOA에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와 또 다양성 존중 등 개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문화가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탈북 청년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영국에 사는 탈북 청년 티모시 조 씨는 지난 5월 런던 다우닝가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버풀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 안보학을 공부한 조 씨는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독재 정권의 심각한 대량 학살 문제를 외교적 압박과 더욱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존슨 총리가 국무상 겸 총리 특별대표를 통해 사의를 표하는 장문의 답장을 보낸 겁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답장을 못 받을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받는 편지나 서한들이 엄청 많은 분량이니까 하루에. 근데 그 속에서 그거를 답장하셨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지도자가 이랬으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볼 때 턱 부에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지도자가 아니고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은 그런 모양새. 국민의 심부름꾼, 서번트.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지난 5월 영국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조 씨는 이렇게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는 게 참 민주주의란 사실을 영국에서 새삼 체험한다며 북한의 구호뿐인 인민민주주의와 비교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나 영국 여왕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배우는 거 그런 감옥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내가 누군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당이나 이런 데 가입하고 싶으면 내가 혼자서 폼을 넣을 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고 싶으면 기타표를 사고 갈 수 있고 누군가 와서 나를 막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가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주어진 그런 특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북한 내부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거지 한마디로 강압적인 평등이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가진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데 감옥이라는 형태 시스템 안에 모든 국민을 포함되어 놓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그 말 자체가 그 내부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그 향을 풍길 수가 없는 게.
북한 김일성 종합대 출신으로 최근 한국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누구나 스스로 결정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북한 등 세상을 바꾸고 싶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캠프에 들어갔고요.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라든가 특히 탈북민들이 많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책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앉아서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플레이어로 참여를 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김금혁 씨는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느끼는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를 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 체제 하에서는 내가 아무리 어떤 뭐 사회 변화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뜻이 있어도 독재 권력 하에서 그것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네,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뜻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독재국가보다는 상당히 수평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독재자나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이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구현하며 자유와 인권, 평등, 법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여기엔 대화와 타협,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 삼권분립, 개인의 의사결정 존중을 바탕으로 비밀선거와 정치표현의 자유 등 참여와 책임을 중시하는 제도가 핵심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민주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나타난 정보의 제한과 백신에 대한 접근 차별 등 불평등 조치가 민주주의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평등과 참여, 연대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강화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를 수용하고 전통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특히 여성과 장애인, 인권옹호자, 언론인들의 침묵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공간이 없으면 번영은커녕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일 랑코프 한국국민대학교 교수는 과거 언론기고에서 북한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1940년대 초기 옛 소련 사상가들이 만든 인민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적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은 2년 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훌륭한 헌법, 즉 권리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의료권과 무상교육권,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권 등 미국이 가진 모든 권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북한 정치범들에게 물어보라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그러면서 북한 헌법의 약속은 이를 기록한 종이 쪽지값도 못한다며 그 이유는 권력이 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걸 지속적으로 막을 민주적인 정부 구조, 즉 권력의 분립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공무원으로 현재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탈북 청년 조갈렙 씨는 최근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를 보면서 권력 분립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강점인 다양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란 겁니다.
팬데믹을 보면서 북한 같았으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뭐 왁신을 맞으라, 백신을 맞으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서로 디베이트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아 혹시 이른기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국가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푸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민주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됐고요.
조 씨는 그러나 유엔의 지적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개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들의 기능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또 방역을 잘한다고 하는 나라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가가 막 돈을 풀어서 경제 이런 생태계를 많이 바꿔놓고 또 뭐 왁싱 같은 것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가의 명령대로 행정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보통 시민들의 자립적인 사고 같은 것을 좀 없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국의 김금혁 씨는 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최선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것이라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취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하에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개념을 등에 업고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다르게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되고 또 그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방송계 여성차별과 관련해 소송에 나섰던 한국계 비비안 리 앵커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5년 9월 15일 독일 나치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최고 악법 가운데 하나인 니른베르크법이 공포됩니다. 1935년 9월 15일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에서 독일 제국 시민법과 독일 혈통 보호법이 공포된 것입니다. 이 법은 시민의 자유에서 유대인을 제외하고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후에 독일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을 비롯한 타민족 인종학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니른베르크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유대인의 범위에 대한 보충 법령도 제정했습니다. 조부모 4명 가운데 몇 명이 유대인인지에 따라 유대인 등급도 달랐습니다. 니른베르크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박탈당했고 상업활동도 금지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엄격해져서 자신들이 소유하던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놔둔 채 살던 집을 모두 떠나야 했고 게토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했습니다. 나치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학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니른베르크법을 통해 구축한 것입니다. 1959년 9월 15일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1959년 당시 소련의 후르쇼프 총리 겸 공산당 총서기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후르시초프 총서기는 장장 2주일 동안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특히 후르시초프는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초청을 받아 할리우드 배우들과 오찬 중에 신변 안전 때문에 디즈니랜드 놀이공원을 방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감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9년 9월 1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후르시초프 총서기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등을 거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2주간의 미국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후르시초프의 방문을 대부분 찬성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의 1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